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슬람을 테러와 연관짓고 있다며 무슬림도 미국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사회 전체가 일부 소수 폭력적인 세력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도 다 같은 가족이라면서 가족의 일부가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미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나 다름을 이용해 미국 사회를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종교를 떠나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고 또 미국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종교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의 반이슬람 발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로 간주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국회에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 한국과 연대해 발사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패트리어 미사일을 도쿄 일원에 배치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3일 북한에 대해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094호 등을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랜드폴 상원의원이 3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원칙에 입각한 경선 캠페인을 벌여온 것은 큰 영광이었다면서 오늘 나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멈추겠다. 앞으로 자유의 가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릭 센트럼 펜실베니아 전 상원의원도 곧 후보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폴 의원은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지지율 5%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센트럼 전 상원의원도 지지율 1%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대회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득표율 28%로 1위를 차지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3일 기자들에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법상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인 만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하자 미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순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은 지난 주말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내 한 섬 부근에서 12해리 이내 근접 항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DPRK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외교적,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서해상으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통보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북한이 2일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rning we received a letter from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r. Kim Kwang-chol, who contacted us through the DPRK's permanent.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산제이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김광철 최신상이 오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가동 기간 4년에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알려왔다면서 이번 위성이 비정지 궤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은 이어 현재로선 필요한 정보가 다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북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차랴 공보국장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 간 전파 충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위성의 위치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파수와 궤도 등 자세한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The missing information is about the frequencies of transmission, the parking slot of the satellite, even though we imagine that this is a non-geostationary orbit.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 담당관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8일에서 25일 사이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북한이 IMO에 보낸 위성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과 시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국가해사감독국 전기철 국장의 명의로 국제기구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 평양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를 발사 가능 시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료는 위성 1차 추진체가 한국 태안 앞바다 부근에 떨어지며 인공위성의 보호덮개인 페어링은 제주 서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은 타이완 남쪽, 필리핀 북쪽 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기철 국장은 국제해사기구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7차 회의 결의 706호에 따르는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위성 발사 예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구역 좌표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의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위성 발사가 기상 예측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잇따른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3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 측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1차장은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응한 한국의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자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척만 운영하던 해군 이지스함을 두 척으로 늘려 각각 서해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과 2단 추진체를 모두 추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1000km 밖에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된 발사 54초 만에 탐지했습니다. 또 지상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공중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IS-I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위장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화상 협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안보리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과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주장한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확보를 핑계로 한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 조정장치 등 핵심 기술이 동일합니다. 장거리 로켓에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로켓 기술은 똑같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위성체가 탑재되고 대기권을 벗어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납니다. 이에 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는 탄두가 실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최고 음속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고열을 견디는 재료 기술도 확보돼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해 이전보다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사거리를 늘릴 뿐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조정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핵탄두 소형화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핵무기 능력이 큰 폭의 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 같은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와 함께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즉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제한에 대해 달라진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시와는 북한의 위협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연설한 뒤 가진 문답에서 10년 전 주장했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는 환경이 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that was a different circumstance then. It was a test launch a missile, and our policy was that we weren't not to tolerate it. And
10년 전엔 타격 대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였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민간인 시절이던 2006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심각한 위협이며 군사 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북한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특수전 병력 등 모두가 심각한 사안들이라며 10년 전과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승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맹렬하고 격렬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were as successful as they may have.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런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손에 탄도미사일과 결합된 핵무기가 있고 북한 정권의 이상한 행동도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안보에 대한 다섯 가지 도전들을 언급하며 세 번째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ird challenge is North Korea, a hardy perennial, a threat to both us and to our.
카터 장관은 특히 북한을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로 질긴 단연생 식물에 비유하며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모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매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 외에 미국에 대한 다섯 가지 점증하는 도전으로 유럽 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억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안정과 재균형 유지, 이란의 위협 억제, 그리고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등 테러리즘의 척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을 이런 점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과 해저,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예산으로 5,83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9일 각 부처의 예산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지난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채택했는데 핵심 내용이 뭔가요?
네,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재하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흑연과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일 텐데 광물 거래 제재는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었던 조항이죠?
네,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 거래 의무 제재 조항 때문입니다. 제재 영역을 무기 거래에서 상업적인 무역 활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죠. 다만 상원안도 전제는 광물 거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 북한 노동당, 북한의 군사 안보 활동, 강제 수용소 운영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제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 상원안에 추가된 제재 조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한의 무기 관련 금융 활동에 연루된 이들이 반드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이 북한 정부와 금융 거래를 하는 이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원안은 또 외국인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에 연루된 이들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에도 사이버 테러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상원안은 대통령이 조사를 조치를 실시해서 제재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한 점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상원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활동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요. 북한이 더 이상 사이버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증명할 때까지 행정명령이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그 주목할 만한 제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재무부에는 북한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미국은행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많은 부분 북한의 불법 활동이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법적 근거들을 이용해서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행정부의 이행을 확실히 강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egislative branch wanted to make sure that what it's passing into law is going to force action. And
코코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주고 폭넓은 면제 조항을 두면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행정부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의원들은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을 매우 강력하게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제재 대상은 미국인으로 국한된 것인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단지 개인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어떤 나라 사람이든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거죠.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한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많은 그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그 언론의 보도들도 많았는데 특히 상원하는 북한과 광물 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절반이 석탄일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간접 제재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의회의 기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주더라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를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 제재 법안의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ose entities will be Chinese entities and you know, it's a shame. The country
코코 위원장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항상 안정에만 집중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코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제재안이 중국의 대응을 바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상원안 입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보호자이자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also send a strong message to China, North Korea's diplomatic protector and largest trading partner.
미국은 북한을 멈추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자, 이번 그 법안의 또 다른 쟁점 사항 중에 하나는 인도주의 활동이 앞으로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인데 관련해서 어떤 보호 조항이 있나요?
네,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간 유효한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이 실제로 구호 활동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체들의 활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원안은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의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북한 제재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곧 처리될 예정이죠?
네, 2월 둘째 주에 처리될 전망인데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이 이 상원안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양원 협의회를 요청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가 가까운 장래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가 방북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초청 등 북한에서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방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인권 담당 전권 대표를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 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람보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람보리니디스 인권 특별대표는 여전히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유럽연합은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초청했지만 두 사람 방북 문제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 주의회가 지난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나포된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일과 지난달 29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의 표결에는 상원과 하원의원들이 참석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병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리로이 가르시아 상원의원은 푸에블로호는 현재 외국 정부에 억류돼 있는 유일한 미군 선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gardless if you served in the Army or the Air Force, Coast Guard, Navy, or the Marine Corps, one thing we veterans know is that we are all taught to never forget or leave behind.
가르시아 의원은 육군과 공군, 해안 경비대, 해군, 해병대 모두를 통틀어 미군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모두 데려온다고 배운다며 푸에블로호 송환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크라우더 상원의원은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승무원 82명 중 생존자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빈 플러커 씨가 억류 당시 고문의 영향으로 여전히 동상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더 의원은 푸에블로호 송환뿐 아니라 당시 억류됐던 병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eld on to this warship since 1968. And we will continue to plead with our pride and tradition
다네아 에스카 하원 의원은 푀블로호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존심과 전통을 걸고 송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푀블로호가 나포된 1월 23일을 매년 푀블로호의 날로 기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푀블로호가 지난 1944년 육군 화물선으로 처음 취항했지만 1966년 해군 함정으로 재취항하면서 콜로라도주 푀블로시의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푀블로호를 미국 국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콜로라도 주민들이 48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푀블로호의 날을 지정해 승무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 오린 해치 연방 상원 임시의장,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푀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 중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으며 승무원 83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됐습니다. 북한은 푀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다 2013년부터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하면서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 8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미화 16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달 중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츠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용 비타민제,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보통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 달러와 16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아직 올해 추가 지원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에 대비해 북한에 44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엘니뇨 현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가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5-2016 엘니뇨 농업 식량안보 영향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 보고서에서 북한을 엘니뇨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37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44만 달러를 긴급 투입해 황해 남북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북한에서 자연재해에 좀 더 유연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230만 톤, 옥수수는 15% 감소한 220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 230만 톤은 도정 전 기준으로 도정 후로 환산하면 150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일본 내 친북 인사를 통해 대남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 동안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계열 대학교 교원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경찰이 이날 조총련 계열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 전직 교원 박재훈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해 6월 10일 실업급여 관련 사기 혐의로 박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박 씨의 컴퓨터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지시문서, 또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명령으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직 간부가 보낸 활동보고서, 그리고 이 전직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히 225국 작성 문서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 또 반체제 시위로 한국인을 포섭하라는 등의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박 씨를 통해 한국 통진당의 전직 간부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정세를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국 민족무용단체를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자 선거운동에 동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북한이 공작 활동에 대한 단속이 엄격한 한국 측에 직접 지시하는 것을 피하고 일본을 종교의 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실태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불교 종단인 조계종이 설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날인 오늘 8일에는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합동 차례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8일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이지만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불교계가 이런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지난 1월 31일에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 80여 명과 함께 설맞이 문화 행사를 가졌고요. 오는 8일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 합동 차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천 조수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설 문화가 많이 또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음식 문화, 또 의복 문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족들이 와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된 것인데 지역에 계신 다문화나 또 세트민 가족들을 데리고 이분들이 정착하고 거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우리라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런 하나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층에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먼저 일찍 먹을 거예요. 우리 떡국 먹는 거 먼저 일찍 먹고 올라오시면은 차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입구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 드시고
1월 31일 행사에서는 사찰 예절과 민속놀이, 노래 등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하고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 한복 입기 등을 진행했는데요. 설을 미리 체험하고 여럿이 어우러져 즐기는 행사에 탈북민들과 외국인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위로가 돼요. 설 전에. 왜냐하면 이렇게도 저는 이런 데 오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분위기 내기도 그렇고 만약에 애들 설 뭐 행사하면 막 애 데리고 가 놀고도 싶고 그래요.
저 태국에서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평인 한복 못 입잖아요. 오는 이쁘니까 기뻐요. 떡국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 나라 친구 생기고 좋죠. 보람 있고.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더 많이 소황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전 모임 같은 거 있기는 있는데 근데 바빠서 못 나올 때가 많죠. 그냥 이래 행사, 단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자주 참석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얼굴이 트여가지고 뭐 만나면 얘기하고 그렇죠.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결혼해서 사니까 한국 와서 서울에서 뭐 가끔 이런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는 해요. 옛것을 되새기는 이미 좀 그런 게 있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많이 아쉬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니 고향의 설 풍경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먹는 게 음식이 좀 틀리잖아요. 저는 설날마다 고향은 생각나요. 왜냐면 여기는 시댁이 없어요. 없으니까 좀 외로운 거 그런 거 있어요. 애들도 외롭고 아빠가 혼자라서. 설 잘 쉬고 부모님 건강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물조물 콩가루를 묻혀 인절미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맛이?
네, 맛있어요.
이게 반죽이 지금 좀 더 식으면 모양이 나올 텐데
아직 너무 뜨거워.
너무 이렇게 하면 자르기 힘든데 막 저기
네. 너무 작아. 언니 그만.
못하면 연장 탓이지.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든 인절미는 지역 경로당에 전달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한편 설 당일인 오는 8일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설맞이 합동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국제선센터에서는 매년 설날과 봉축 기간 그리고 추석 전에 외국인들과 탈북민들을 초청해 전통 문화 교육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천조스님의 설명입니다.
그런 예로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한국말을 또 배우는 한국어 배우는 교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우리 문화를 배우는 걸로 해서 명절 때마다 명절 맞이 행사를 하는데 설날 당일에는 고향에 못 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내고 또 설날에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눌까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 차례를 같이 지낼 거예요. 옛날에는 따로 지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남북이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한 주민들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합동 자리를 같이 지내는데 한 10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살고 있는 탈북자 원치환 씨.
그 사리방송에 뭘 나오냐면 유엔 난민 판무관실에서 이게 탈북자 문제. 자꾸 북송당하잖아 중국에서. 그러니까 탈북자 문제 가지고 우리 그때는 그 미국 사람하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양반들이. 이 사람들 자꾸 그 이제 쫓는 게요. 그걸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게요.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원치환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자유 세상으로 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송의 힘이죠. 방송의 힘이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 살던 사람 뭐 북경에 유엔 난민 판무관실이 있는지 무슨 판무관실인지 그걸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 18, 19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국의 남조선에서 이제 자동차가 천만 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잘 감이 오지 않아가지고 천만 대 자동차 속으로 혼자 이제 끙끙 앓으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처럼 갱생 직구와 같은 승용차를 만든다는 소린가? 그냥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성민 씨도 라디오를 통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실까봐 조심조심 떠졌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대부분이 사실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품었던 적이 있고요.
세상으로 통하는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his is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 D.C.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 원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후 늦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 이슬람 소사이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슬람을 테러와 연관짓고 있다며 무슬림도 미국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사회 전체가 일부 소수 폭력적인 세력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국가를 강하게 하는 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종교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격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의 반이슬람 발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로 간주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 한국과 연대해 발사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3일 북한에 대해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레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랜드폴 상원 의원이 3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원칙에 입각한 경선 캠페인을 벌여온 것은 큰 영광이었다면서 오늘 나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멈추겠다. 앞으로 자유의 가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릭 센트럼 펜실베니아 전 상원 의원도 곧 후보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폴 의원은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지지율 5% 미만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센트럼 전 상원 의원도 지지율 1%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들을 소탕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3일 공습 목표 대상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앗 알 누스라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테러 조직 대신 반정부군을 겨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시리아 평화회담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은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의 기본 틀과 의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협상도 준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시리아 정부 측은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파키스탄 대학교에 테러 공격을 가한 주범이 체포됐다고 파키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보 당국자는 3일 BOA에 북서부 카르사다 마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전을 벌여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바차칸 대학은 지난달 20일 무장교관들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학생들인 21명이 살해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공격범들은 출동한 경찰과 4시간가량 총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사살됐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공동해양순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3일 기자들에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자유항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제법상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인 만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골드버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헬스, 11,990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헬스,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헬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